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그 하인이 나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장은봉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실 건데요. 뭐 사실은 우리 장은봉 목사님이 이제 선교 또 그 브라질에서 또 한인 사역과 함께 이렇게 준비된 것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 그래도 이제 말씀을 설교하는 훈련도 더 해야 되고 뭐 이런 말씀을 하면서 아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건 설교 훈련 차원은 뭐 선교사님 스스로는 저기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 장은봉 선교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 주실 때에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또 여러분 것으로 가져갈 때에 그 말씀은 여러분 삶의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장은봉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자, 나오실 때 우리 뭐 그래도 환영해야죠. 할렐루야로 한번 우리 환영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마스크 벗겠습니다. 앞에 조금 일찍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그리고 방금 전까지 주신 감동이 있어서 전하겠습니다. 그 아프신 곳에 또 혹은 연약한 곳에 손들을 얹으시고 손들을 얹어주세요. 얹으시고 가장 연약한 부분 아프신 부분에 손들을 얹으시고 나는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나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인 나는 말씀 따라 손을 얹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움직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피지배민족이었고 로마는 점령군이었으며 또 이 백부장의 위치는 굉장히 그 당시에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위치였는데 이 피지배민족의 한 사람이며 선생이며 어떤 때는 선지자로 불리기도 했지만 정말 이름 없고 보잘것없는 예수님께 와서 주여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혼적으로나마 느끼고 깨달았던 이 백부장은 주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인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그러죠. 내가 너를 놔줄 권세도 있고 너를 벌할 권세도 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전혀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위에서 준 권세가 아니면 나를 해할 권세는 없다. 맞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에도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한 분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라는 주라는 표현 속에는 분명하게도 상하관계가 명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라고 불리우는 분은 주인의 위치이고 주라고 부르는 사람은 어찌됐든 간에 하인 혹은 낮은 자의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진 자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것은 신분상의 위치상의 차이가 있음을 명백하게 나타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자라서도 혹은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것은 나의 겸손한 위치의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무나 겸손해서 죽기까지 낮은 자의 위치에 내려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표현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즉시로 하인이 낫는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진정으로 여기고 있는가 한번 명백하게 돌이켜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여러 번 나왔는데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그리고서 저를 보니까요. 저는 말씀 따라 생각도 잘합니다. 말도 잘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부분에 행동하는 건 잘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어떤 때는 잘하고 어떤 때는 잘하지 못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항상 걸립니다. 그런데 주인과 또 내 위치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의 삶에서 증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지막 부분 행동입니다. 주인이 이야기를 했을 때, 명령을 하였을 때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행동이지 우리의 생각이나 말은 그것보다 후차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생각해서 주님으로 생각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그 부분에 제가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같은 의미입니다. 정말 주님이 주님이신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인정하고 섬길 때 나타나는 명백한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의 회복이 나타납니다. 제가 주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오늘도 찬양 연습을 하는 걸 맨 앞에서 이렇게 보는데요. 주라는 단어가 계속 찬양 속에서도 보이고 제 심령 안에서도 보여서 계속 주님, 제가 예수님을 정말로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 맞지요? 그리고 저는 주님으로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묵상이 되면서 굉장히 은혜가 넘쳤고 감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섬길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을 제가 주님으로 모시고 난 후에 저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고요. 저는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되었고요. 저는 그전에 사망의 그늘에 있었는데 이제 생명 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전에는 저주가 있었고 질병이 있었고 모든 연약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는 당당합니다. 그전에는요, 제가 행동이 부족하거나 연약한 것들이 나올 때 조금 당황스러워서 많은 사람 앞에 당당하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죠. 이제는 그 관계가 말씀에서 너무 명확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위치는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고 죽음을 두려워했고 두려움 속에 모든 상황 속에 자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전과 다르게 모든 것이 명확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제가 너무나 힘이 있어지고 담대해지고 강해진 것은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뀌면 사람과의 관계도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는 우리 신경학 목사님하고 재혼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20년 동안에 우리 신경아 목사님의 자녀가 둘이 있죠. 정의가 있고 환희가 있습니다. 그들이 제게 아빠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 그런지 저는 잘 압니다. 정의가 13살 때, 환희가 9살 때 그들은 엄마를 저에게 빼앗겼다고 생각을 했겠죠. 엄마의 모든 관심은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를 사랑해서 그랬다기보다도 정말 영적으로 약해져 있었고 넘어지기 쉬웠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저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관심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던 그 자녀들의 눈 속에는 그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몹시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15일이 제 생일입니다. 그때 이제 함께 식사를 하고 모여 있으면서 큰딸 정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희가 환희하고 정희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두 가지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하나는 준비하려고 했는데 못했고 하나는 했습니다. 그 중에 준비하지 못한 게 뭐냐면 명패를 준비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명패가 뭐지? 제가 잠시 명패가 뭐지? 하고 제가 물었더니 명패 모르세요? 어떤 회사에 가면 회장 아무개, 뭐 전무 아무개라는 명패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나한테는 무슨 명패를 주려고 그랬지? 무슨 명패를 주려고 그랬니? 그랬더니 아빠 장은봉이라는 명패를 주려고 했대요. 그동안 그들 속에 있던 상처, 아픔,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러한 것들이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말씀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살아내는 것들이 그들 눈에 보이면서 이제는 우리의 상처가 저분이 주고 싶어서 줬던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고 난 이후에 그들의 심령에 변화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 선물을 제가 그때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고 따르는 위치에 진정으로 섰을 때 첫 번째 오는 특징이 바로 이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때 생기는 두 번째 특징은 재정의 회복입니다.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모두들 민감하시죠? 네. 우리가 아이 나는 말씀대로 살아.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 특히 재정에 대해서 나는 자유해. 정말 그러십니까? 정말 자유하십니까? 잘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직장에서 퇴출되면 어떡하지? 코로나인데 어떡하지? 염려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달 수입이 지금 현재 뭐 300만 원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감봉이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염려하고 있다면요. 그 사람 심령 속에는 진짜 주인이 돈인 것입니다. 아니라고 부인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 부자 청년이 와서 얘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살았고요. 저렇게 살았고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에 이루는 것들이 완벽한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도 주여라고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왔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직장 때문에 걱정이 되십니까? 혹 재정이 줄어들 염려가 있어서 걱정이 되십니까? 진짜 주인은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내 삶에서 진정으로 표현이 되고 믿어질 때 말씀은 움직일 수밖에 없고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에게는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요, 수급자 상황입니다. 저희 부부가 다 수급자 상황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팔다리가 멀쩡하고 그리고 나이도 65세가 안 됐는데 수급자 조건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수급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또 저는 창피하지도 않게 생각하고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급자가 되니까 조건이 아주 굉장히 유리한 조건들이 많더라고요. 첫 번째는 병원에서 아주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수급자라고 기초생활급여를 또 줍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장인이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장인 어른 때문에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계속 집에서 뛰쳐나가려고 그러죠? 뛰쳐나가면은 아무 데서나 가게에 들어가서 막 술을 막 꺼내서 마시려고 그러죠? 뭐, 아들, 딸도 못 알아보고, 사위도 못 알아보고. 이건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나이가 80이 넘었는데요. 전혀 인지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없으면요. 신목사 혼자 힘으로도 감당이 안 됩니다. 꼭 둘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길을 가다가도요. 화장실이란 단어는 알더라고요. 화장실 이 소리가 나오면 화장실 가시게요? 이러고서 막 끌고 나가려고 하면 벌써 어떤 때는 대변, 어떤 때는 소변. 벌써 이미 사건은 벌어진 다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가까운 화장실에 가서 씻기고 또 닦아내고 새로운 또 기저귀를 채우고 하여튼 둘이서 있어야지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벌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일해야 되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수급자라서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가 나와요.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 수급비 20만 원, 뭐 주거비 10만 원 해갖고 6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60만 원 가지고 셋이서 사는 거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라도 나가서 일을 하면 다만 얼마라도 벌어오면 도움이 될 텐데 그래서 그때 주님 이 상황 어떡하죠? 그랬는데 구청에서 직원이 와가지고 이제 아버님 상태를 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점검하러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일단 저분이 정말로 치매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분들은 그러한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이분이 가짜로 치매 증상을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 진짜인지 오자마자 그러더라고요. 저기 어르신 화장실에 가서 이 닦고 오세요.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못 알아듣고 가만히 있습니다. 저 어르신 저 화장실에 가서 이 좀 닦고 오세요. 이 닦고 오시라고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버님 가서 이 닦고 오세요. 그랬더니 이제 일어나서 화장실로 갑니다. 가갖고 화장실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가만히 두리번 거리고 있으니까 이 닦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닦으라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칫솔을 딱 집어들었는데 칫솔 들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치약을 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짜고짜로 바로 앞에 놓여있는 세수비누를 들더니 세수비누에다가 치약을 막 칫솔을 막 문댑니다. 그래갖고 많이 이게 비누가 칫솔에 묻으니까 그거 가지고 막 이를 닦습니다. 그거를 보러 온 구청 직원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만하세요. 스톱하세요. 저거는 꾸밀래도 꾸밀 수 없는 상황이구나. 저분이 아무런 인지 능력이 없구나. 그 다음에 그만하라 그래도 그만하라는 말도 못 알아듣고 닦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물을 헹구는 것조차도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수급 저희 팀에 확정 판결을 내려준다고. 이 정도면은 뭐 움직일 수도 있고 이러니까 4급이 된다고. 4급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센터나 뭐 요양원에 이렇게 모실 때 드는 비용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묻더라고요. 저 상태면 두 분이 꼼짝달싹을 못 하실 텐데 두 분은 어떻게 생활을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는 선교사인데 브라질에 있다가 지금 들어와서 이러한 상황 때문에 들어와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두 분에 대해서 수급자 신청을 해드릴게요. 어차피 저렇게 두 분께서 저분을 보살펴야 되니까 움직이시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뭐 큰 도움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 둘을 수급자로 해주더라고요. 그때 저는요, 예전 같았으면, 옛날에 저 같았으면 분명하게 그랬을 겁니다. 아니, 사람을 뭘로 보고 자존심이 있지. 이 건강한 나를 수급자라고? 나는 수급자가 나쁜 건 줄 알았어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이것도 주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일이구나.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사람당 한 30만 원씩 해서 6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120만 원이어서 이 정도면 최소한 우리 생활을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어떤 분을 통해서 선교 헌금도 보내주시고 지금 아무런 부족함이 저에게 없습니다. 이제 아버님도 정상으로 돌아오셨지만 저희의 재정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이후로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재정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재정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아시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를 섬기는 영들아 내가 재정이 이만큼 필요하다. 내 계좌에 채워놓을지어다. 당당하게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화된 경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가 되시면요. 그분 말씀처럼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목자 되시고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해결되는 것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건지 명확해지기만 한다면 내가 이 일함으로 인해서 이 일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분명한데 이 일 때문에 직장이 문제가 되면 어떡하지? 아니요, 그 일을 먼저 하십시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움직여보십시오. 주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길 때 나타나는 특징은 건강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완벽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오늘 본문 구절처럼 백부장에게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도 하시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명확하게 실제이고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저는 좋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예, 채찍에 맞은 걸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걸 사실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나음을 입었다는 부분에 가서는요. 이게 좀 애매해집니다. 이게 내게 실제가 안 돼서 이게 앞부분은 사실인데 뒷부분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에 조금 망설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그것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또 이사야에서 55장 11절 혹시 띄울 수 있을까요? 없으면은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에서 55장 11절에 보면 내 말이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형통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 그 사복음서에 치유하신 부분이 19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16가지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믿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일들은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16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들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손을 얹으면 낫는답니다. 우리가 아까 그랬죠. 말씀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우리의 당연한 삶의 지침 방향인데 앞에 두 가지는 잘 되는데 마지막 한 가지가 잘 안 됩니다. 제가 그 전에 간증 때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원준상 선교사님을 대전에서 만나서 식당에서 식당 주인을 고쳐주는 장면을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서 느꼈던 것은 그분은 치유에 대해서 손을 얻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손을 못 얻는 이유는요, 우리 속에 그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지만 내가 이것을 손을 얹었을 때 치유가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것이 항상 걸림돌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손 얻는 것에 대해서 제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치유를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저하고 신목사님하고 둘이서 뱃살을 뺀다고 저희 집 뒤에 있는 산에 운동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타고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요, 산 중간에 넓은 터가 있고 거기에 온갖 운동기구들을 또 다 해놨더라고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운동을 합니다. 하루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지난 4월 달입니다. 4월 달에 이제 제가 반팔을 입고 이렇게 운동하고 있으니까 한 노인분이 오셔가지고 아유 젊으시네요. 예? 그때 날씨가 조금 쌀쌀했는데 제가 반팔 입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아유 반팔을 입으시고 아주 젊으시네요. 그러면서 쌀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팔을 갖고 오긴 갖고 왔는데 운동하면서 더워서 벗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그분이 그래요. 한 2년 전부터 이유도 없이 팔이 아프고 이게 안 되고 이게 아우 계속 아픈데 병원 가도 원인도 모르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듣자마자 제가 그랬더니 옆에서 이제 신목사님이 말립니다. 충분히 얘기를 들어주라고. 그분이 막 자기 사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기를 가만히 다 듣고 난 후에 이제 제가 그랬죠. 제가 그 아픈 팔을 위해서 기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아질 겁니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손을 얹었습니다. 얹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그리고 나서 자 움직여보세요. 어떠세요? 했더니 오 진짜 많이 나은 것 같은데요. 아니 많이 나은 게 아니라 다 나야 됩니다.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하고 움직이보라. 오, 정말로 이상하네요. 이게 무슨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복음을 제가 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게 있고 이것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내일 혹시 다시 아프면 어떡하지?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분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거는 완전할 거야 라고 말하십시오. 알았다고 고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원준상 선교사님에게 그거를 보고 배웠거든요. 그분은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말씀이 실제라는 것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손을 못 얹을 뿐이지. 요즘 치유에 대해서 책을 하나 이 소개받아서 얻는데요. 잔질 레이크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안 계신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치유에 대해서. 그분 책 제목이 치유입니다. 그 책에 서두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섬기고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면 당신이 아플 때 어떻게 병원을 갈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 예수님이 과연 아플 때 병원에 가시겠는가? 예수님이 아파서 약국에 가시겠는가?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여러분이 병원에 간다 그러고 약국에 간다 그러면 그게 이상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그분의 믿음입니다.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믿는다고 하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담대해질 수 있겠구나. 네. 우리가 잘 아는 T.L. 오스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어떤 때에는요, 그 당시 미국에서 TV는 저 TV 화면은 마귀 상자다, 바보 상자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TV 설교 가운데 제가 지금 설교하고 지금 제가 선포하는데 지금 제가 이 화면에 제 손을 대겠습니다. 제 손에 이 화면 속에 같이 손을 맞대시는 분들은 그 아픈 부위가 날 것입니다라고 선언하고 그 손을 대는 장면이 TV에 손만 딱 나올 때 정말 대면 사람들이 많이 치유가 됐습니다. 정말 그분은 그 치유의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그랬습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많은 치유가 나타나는 것은 내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단지 주님의 말씀 따라서 남들보다도 더 많이 손을 얹었을 뿐입니다. 예, 우리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면 말씀 따라서 손만 얹으면 됩니다. 그런데 손을 얹지 못하는 그 나를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그것은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를 속이고 있는 사단의 생각이고 전략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주인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러한 일들은 실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의 방향은 결국에 가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주님 나라에 갔을 때에도 칭찬을 받는 것이고 지금 이 땅에서도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죠.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가진 종들에게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리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까? 나의 주인이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실 거랍니다. 우리가 죽어서 맡길까요? 천국에 간 다음에 맡길까요? 아니요. 그 말씀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많은 일들을 맡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많은 것을 맡긴다?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일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것보다 주님의 많은 것은 더 많을 것입니다. 더 분명할 것입니다. 더 확실할 것입니다. 많은 것을 맡기시겠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의 위치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지금 선포까지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행동하는 믿음을 보일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 거기에 참여를 시킬 것입니다. 제가 말씀대로 움직였을 때 나타나는 그 열매들을 보고요. 우와 나도 되는구나 하는 그 기쁨 정말 컸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쁨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주님이십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주님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은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것을 나는 이 시간에 우리들은 이 시간에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대로 행동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